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 길을 걸어온 이유, 먼 길을 걸어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 여정을 떠날 때 걸어가든지 차를 운전하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 목적지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왜그 목적지를 가는지가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여행하실 때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자녀들이 끊임없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언제 도대체 거기에 갈수 있냐고 우리가. 그러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는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동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또 신나게 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은 우리가 참그 가운데 큰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먼 여정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그 여정 가운데 먼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먼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는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이해할 때 지금 이 시간의 힘듦과 고난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먼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또 무엇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지를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많은 연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그냥 특별한 의미 없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몇 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기록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의 시작을 출애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마치 성경의 저자가 성전 건축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란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요?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심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정하셨고 함께 있을 사람들을 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해서 드러낸 것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이해와 또 사람의 삶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백성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는 본질적으로 함께 할수 없었던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기약할 때마다 낮아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구별됨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해요. 당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세상의 많은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성전에서 행동해야 됐고 성전에서 예배해야 됐습니다. 성전은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했어요. 거룩함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분이심을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성전 가운데 담겨 있는 메시지예요. 근데 이것이 출애굽과는 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4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나님께 시키신 목적이 마치 이 성전 짓기를 위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죠. 우리가 이 480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참 긴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480년이면 거의 500년 아닙니까? 짧지 않은 시간이죠. 정말 긴 시간 동안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오랜 시간 세대의 세대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긴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당장 다음 날 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긴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셨고 드디어 다윗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을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목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들어가는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내함과 기다림과 순종함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480년에는 긴 시간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땅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형상화가 우리 가운데 성전을 통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땅으로 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나오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떠남이었잖아요. 떠났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 자신들의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했으며 그들의 생활 방식을 완전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480년이라는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모습이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은 예루살렘 땅 약속의 땅 가운데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자리에 지금 모아놓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 다윗의 언약이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디를 통해서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법도를 따르는 삶, 율례를 행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가능하지 않죠.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나라와 어떠한 민족도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그 삶을 통해 살아내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결론입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의 관계를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언약의 성취를 대신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가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형상화하여서 모형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 성취하신 성전, 사람은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은 실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켰고 율례를 행했으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여서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신뢰함으로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성전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지어진 장면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참된 신앙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 땅에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전을 짓고 아무리 우리가 성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한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오늘 예배가 되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하루의 일과를 감당하면서 개인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아니면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아니면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께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그분의 나라 삼으시고 그분의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예수님을 향한 결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워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참된 신앙은 성전에 머물며 누리는 삶입니다. 성전에 머물며 누리는 삶이에요.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전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성전을 지나갑니다. 정거장이 돼요,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에 머물고 성전을 누리는 삶, 성전이 종착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어요. 방향성도 중요하고요,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에 머물고 성전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오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살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머물며 누리는 삶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말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삼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말씀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성취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방향성을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삶의 지속성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에 힘을 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성전에 머물며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고백되고 오늘 하루의 기도의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